여호수아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헤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힌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다지파가 받은 땅과 관련해서 그들의 경계선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지명들, 낯선 이름들이 많아서 읽기도 어렵고 또 읽은 다음에도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다면 머릿속에 다 박혀있으면 아 어디 이렇게 딱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많은 지명들은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문맥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그런 곳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본문을 조금 어려워 보여도 조금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읽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우리 경계선은 남쪽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남쪽 경계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는 그런 경계선이었다는 점이었죠. 자, 오늘 보는 부분은 그 이외의 다른 경계선들입니다. 5절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왼쪽에는 지중해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게 경계선이잖아요. 그럼 요단강 맨 밑에 보면 사해가 있죠. 여기 이제 본문에 염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최남단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남단 지역이어든 중부 지역이어든 오른쪽, 동쪽 경계선은 당연히 요단강이겠죠. 요단강이 이제 기본적인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쪽 경계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5절 중간에 보시면 그 북쪽 경계는 이제 북쪽이 어디까지를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북쪽 경계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증명들이 나오는데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어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정복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약간씩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그래서 거기로 가는 여기 나오는 지명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혹은 여정들이 조금씩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쭉 지명만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내포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을 이제 우리가 38선 긋는다 생각하면 38선의 맨 오른쪽은 동해고요. 맨 왼쪽은 서해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동해부터 시작해서 동쪽에는 어디, 그 다음에 조금 더 서쪽으로 오면 어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오면 어디에서 맨 오른쪽 끝에서 맨 왼쪽 끝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 순서대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에 주로 다섯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촘촘하게 다 쓴 게 아니라 다섯 중요한 지역들을 기준 삼아서 북쪽 경계선을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경계선은 어디냐면 요단강 쪽에 대한 설명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벳 호글라, 벳 아라바 여기는 사해에 붙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쭉 위에서 북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 맨 끝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회 쪽에 있는 산업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을 이야기하면서 맨 오른쪽, 맨 동쪽 끝의 지역이 어딘지를 설명을 한 거죠. 그 뒤에 7절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지역이 설명이 나오는데 7절 지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리고 지역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이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여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잘 알려져 있는 지명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아골 골짜기고 또 다른 하나는 길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 아골 골짜기는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죠. 제일 처음으로 전쟁한 곳이 여리고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한 곳이 아이죠. 근데 아이선 패배했죠. 아이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아골 골짜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에서 재산을 챙겼죠. 그래서 아간을 이제 심판했던 곳이 아골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중간에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길갈이 등장을 하는데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여리고성과 정복전쟁하기 전에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할례받고 이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위치가 어디냐면 당연히 여리고를 건너오자마자 있는 거니까 여리고에 바짝 붙어있죠. 여리고에 바짝 붙어있는 데가 길갈. 길갈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첫 번째 전쟁했던 여리고 근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단강에 딱 붙어있는 거 말고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어느 지역이 북쪽 경계선인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역까지 설명을 했어요. 뭐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다시 정리하면 북쪽 경계선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맨 오른쪽에 요단강 쪽에 뭐가 있었는지 썼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있는 지역이 어딘지 여리고 지역이 다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 8절부터 9절 중간까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아랫부분 남쪽 지역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남쪽 지역. 우리 식으로 치자면 우리가 서울에 사대문이 있잖아요. 사대문 있고 밑쪽에 아래쪽에 우리 관악구가 흰놈의 골짜기쯤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 잡고 있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으니까 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 읽으면서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겠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 이르며 표현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여부스라고 하죠. 여부스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남쪽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남쪽인데 여기서 서쪽으로 이제 봅니다. 그럼 거기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인데 9절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지역을 설명을 하면서 흰놈의 골짜기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흰놈의 골짜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남쪽 요 지역까지 여기서 서쪽으로 쭉 올라가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 넵도와 샘물이 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다음번에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경계선 세 번째 설명이에요. 세 번째 설명인데 예루살렘 지역과 관련되는 설명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은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기대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넵도와 샘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설명했지만 예루살렘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경계선은 이 유다지파가 받은 북쪽 경계선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를 뭐 때문에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영역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유다가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서울을 다 정복했다 그러면 경계선을 설명을 하면서 서울 지역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서울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에 서울을 빼기는 빼야 되겠는데 경계선은 서울 다 북쪽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하다가 관악산을 기준으로 관악산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거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북쪽 경계선이 어느 정도를 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지역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요단강 한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강 건너와서 여리고 지역 한번 설명했고요. 더 왼쪽으로 오면 예루살렘 지역까지 설명을 쭉 한 겁니다. 네 번째로 9절 뒷부분이에요. 또 바알라 곧 기랴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바알라는 기랴앗 여아림입니다. 똑같은 지명이에요. 바알라. 근데 바알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마 바알신을 열심히 숭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바알라 기랴앗 여아림은 어디냐? 기브온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기브온. 여러분 기브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죠. 우리는 멀리 삽니다. 그래서 와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도 유다지파 영역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9절을 보시면 9절 뒷부분에 바알라 곧 기랴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10절 또 바알라에서부터 이제 바알라가 기준이에요.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룬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가나안의 경계선이고요. 여기를 지나서 더 왼쪽으로 가면 딤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뒷부분 10절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기브온 거민이 주로 차지하고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다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은 이 유다지파가 분배받기는 했지만 유다지파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정복하지는 못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게도 평화조약을 맺었거든요.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다지파 안에 들어는 있지만 유다지파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북쪽 경계선 설명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남아있는 데는 어디겠어요? 맨 왼쪽 부분. 이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겠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12절에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다. 지중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1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떤 지명이 나오느냐 에그론 비탈 북쪽 이렇게 되어 있죠. 에그론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성읍이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에그론부터 시작해서 뭐, 다섯 개가 있었는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다섯 개의 성읍들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에그론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에그론보다 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현은 뭐냐면, 유다가 분배받은 땅들을 쭉 선을 긋다 보면, 맨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쭉 선을 그어왔잖아요. 설명을 하다가 맨 왼쪽, 지중해 붙는 부분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블레셋을 다 포함하는 게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라는 설명인 거죠. 그게 11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정복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중에 맨 서쪽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본문이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북쪽이 어떠한 지역인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북쪽 경계선을 제일 처음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의 어느 북쪽까지 차지했는가? 그 다음에는 요단강 지나와서 여리고쯤에서 어디 쪽까지 북쪽을 차지했는가?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부근은 어느 선까지 북쪽을 차지했는가? 네 번째로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는 어디까지 북쪽 차지했는가? 맨 마지막에는 대해지역에서는, 지중해 지역에서는 어디까지 북쪽을 차지했는가? 그래서 북쪽 경계선 쭉 쓴 겁니다. 똑같진 않지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38선 그어놓고 동해 쪽에서는 어디, 그 다음엔 어디, 그 다음에는 어디, 그 다음엔 어디, 철원을 거쳐 어디를 거쳐 파주를 거쳐 그 다음에 저쪽 김포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적절하게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그려놓고 그냥 쓱쓱쓱 그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말로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유다지파가 갖고 있었던 북쪽 경계선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징들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 본문 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경계선들은 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맨 오른쪽에 있던 곳, 거긴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했던 여리고 지역, 정복했습니다. 근데 여리고 지역을 넘어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 정복하지 못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경계선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북쪽 지역인데, 거기가 경계선인데 예루살렘 정복 못했습니다. 이름도 아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냥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도 왼쪽으로 가다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도 분명 분배받을 땅인데 정복을 못한 거예요. 거기서 쭉 더 가다 보면 블레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레셋도 분명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기는 한데 정복하지 못한 지역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보면 나중 뒷부분에 가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기는 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그런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야, 여기다 그냥 빵꾸가 뻥뻥뻥 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38선을 기준으로 그렸다고 하면 완전히 그 밑에를 정복해야 되는데 서울도 아직 정복 못했고 김포도 정복을 못했고 다 그냥 구멍이 뻥뻥뻥 나 있는 그런 지역을 분배받은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배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역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어제는 남쪽 경계선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특별히 애국강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애국과 국경을 맞대지 못했다고, 정복전쟁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아쉬운 점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는 이 부분은 더 심각해서 여기는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땅히 내가 정복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영역인데 여기는 정복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삶의 영역들 중에 어떤 부분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정복전쟁을 하러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정복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조약을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이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인간관계를 맺는 부분 등등등등.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냥 세상적인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여러가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복음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가 주인처럼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받은 여러 영역들 중에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영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 육적인 부분, 이렇게 쭉 한번 나눠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또 블레셋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실 때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지만 결국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고 할 때 제자들이 결국 다 주님 버리고 팽개치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고집 부리고 또 주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이 주신 모든 영역들이 다 은혜와 구원, 평안이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받은 지파로서 용맹스럽게 많은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땅을 정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그들이 분배받은 땅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을 아직 얻지 못했고 기본 사람들의 땅도 얻지 못했고 블레셋도 여전히 안악자손이 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혹시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생활에선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을 대할 때에는 세상적인 풍습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여전히 기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전한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